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2018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1년 동안 맡겨주신 아이들이 유치부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며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한 살 더 어떤 어린이는 초등학생이 되고 어떤 어린이는 6살이 되며 또 새롭게 올라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이 귀한 봉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공과 내용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공과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두 글자로 부활이고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자면 최고의 반전이라는 제목도 가능합니다. 15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네, 이 부활장인 1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13절 부분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사도시대의 전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았던 그리고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가 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의 취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강렬한 이 메시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아니면 이거 다 붕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교회사에서는 계속 다루어져 왔습니다.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붕괴가 됩니다. 대속과 구원,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의 보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뭐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종교 창시자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기독교만의 돋보이는 특징입니다. 불교도 부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모하메드는 AD 632년에 죽었고 그의 무덤은 큰 성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의 출발은 예수의 실존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부활했냐? 예, 교회사는 이것부터 확증해요. 정말 그가 부활했냐? 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들려왔습니다. 자,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절.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함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중간에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엄청난 반전의 소식이었는데 그래서 듣고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실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사건 말고 최고의 반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그냥 죽였도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핏 보면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죽었대. 죽었대. 뭔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옛날 창세기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아주 3일 동안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됐어! 해냈어! 제거했어! 잘 됐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대절망이 대반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이 사건 시간대를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복음서마다 부활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를 부활 끝부분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읽다 보면 반드시 헛갈리게 돼요. 어떻게 시간대별로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안 헷갈리셨어요? 천재시다. 네. 사복음서에서 복음 부활만 딱 이렇게 해서 읽으면요, 여간 신경 써서 고민해서 읽지 않으면 뭐가 먼저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고 시간대별 그 부활의 사건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머리가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부활 소식이 진행된 순서, 시간대별 스토리를 정리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빈무덤 소식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이제 1절 부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자, 보세요. 여인들이 왔는데 옮겨진 돌과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즉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게 첫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 부분이죠. 예.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갔더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20장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무덤 소식을 전하러 간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갔잖아요. 그럼 그 빈무덤 주변엔 누가 남아있어요? 같이 갔던 여자들.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그 상상을 하세요. 며칠 갔다. 비었어. 알려줄게. 나 갈 거야. 휙!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남아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일러줍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자,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마태복음 28장.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자, 갔던 여인들 중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요. 천사들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 전하라고. 그리고 여인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요. 그럼 지금 무덤 앞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28장 5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본 걸 전하러 갔어요. 돌이 옮겨졌다. 무덤이 비었다. 남겨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찾으러 왔구나. 그는 여기 안 계신다.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건 아닌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들은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게 된 거예요. 나머지 여인들이. 그럼 지금 이제 무덤 주변은 안 그래도 빈 무덤인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나머지도 갔다. 각자 소식을 전하러. 이제 잠깐 비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3절, 4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 막달라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봐야지.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렇죠? 예. 이제 여인들이 다 떠났는데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소식을 전하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제자는 빈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 안에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와 잘 개켜져 있는 수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게 5절 이야기예요.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자, 여러분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가 뭘 말하냐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싸면 모략이라는 걸 붙습니다. 그럼 이제 깁스한 것처럼 딱딱하게 타타타타타타타 굳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누가 여러분을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세마포를 싸서 모략을 퍼었어요. 근데 떴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지? 어라짜짜 하고 짜자 부시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신령한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희한하다. 수건은 개켜있지. 세마포는 그대로 있지. 야, 그래, 살았다 치자, 부활했다 치자. 어떻게 나온 거야? 그대로? 몸이 축소됐나? 제자들은 이 일을 희한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9절과 10절. 저희는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황과 천사의 메시지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게 됩니다. 누구 앞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왜?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데리고 왔는데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습니다. 같이 있던 여자들은요? 아까 전하러 갔잖아요. 안 온 거야. 전하러 갔어요.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 빈무덤 소식 전하러 가고 그 다음 남아있던 여인들이 천사가 일러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고 비어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가 제자를 데리고 오고 제자들 아이고야 하고 다시 돌아가고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제 빈무덤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시험 보면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요 상황 속인 겁니다. 이 상황 속.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슬프고 애절한 음악을 이때 틀면 될 거예요.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 때 가장 애절한 음악, 그러면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 나와야 될 때가 마리아야 어째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뭐 이때 제 상상입니다. 이때 이 음악을 틀어주면 맞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말을 걸어주신 여인.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는가? 아까 천사들로부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던 여인들이 있었죠. 막 가고 있는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아까 우리가 8절을 읽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가던 중이에요. 가던 중.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알아봤다는 거예요.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천사들의 환상이나 어떤 부활 소식의 첫 번째 선포,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 그 모든 대상은 다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이제 일인데, 그녀들만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고, 그건 그녀들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주시고 그 다음 만나주신 대상이 다 여인들이었다. 주님께서 누구와 그렇게 친밀히 만나주실까, 서둘러 만나주실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주실 거다. 뭐 이런 걸 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그런데 여기서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5절을 아까 읽었고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부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알아보고,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까지를 보면 16절에서 라보니어 하니까 17절에서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냉정하게? 라보니어 만지지 말라. 라보니어 어허 만지지 말라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었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얼핏 보면 이렇게 참 냉정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분반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와 있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서 선생님 만지지 말라. 이게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제 냉정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진짜 의미를 알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 나를 만지지 말라. Do not hold on me. 이미 진행되고 있는 꽉 붙잡고 있는 행위를 이제 그만하라 이 뜻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뭐 Don't touch me. 손 대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Do not hold on me. 이제 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멈춰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만 좀 매달려라 이 뜻이죠. 그럼 도대체 16절과 17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가져가서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입니다. 그 다음 반응을 고르세요. 1. 물끄러미 쳐다본다. 2.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다. 3. 무조건 끌어안는다. 몇 번? 모르시는구나. 3번이죠. 라보니어 했을 때에 그 감격의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 정도면은 물어보나 마나 라보니아 하고 예수님을 꽉 끌어안았을 겁니다. 왜? 아까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상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보니 하면서 콱 붙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이제 좀 멈춰라. 예수님을 꽉 붙잡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할 상황, 붙잡혀 있어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서둘러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마리아는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하고 예수님은 또 아까 두 번째 여인들에게 또 찾아가셔야 하고 이제 부활이 분명해진 한 부활 소식은 빠르게 여러 곳에 신속하게 쫙 이제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만지는 것을 멈추고 마리아 너는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된다.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가장 이렇게 헛갈리냐면 그 여기서도 만났다, 여기서도 만났다. 이게 이제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가장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을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었는가? 단순히 살아있는 육체로 되돌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 나사로, 혹은 도르가, 유두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 죽은 셈이에요. 만약에 문제를 천국 입시고사 성경에서 두 번 죽은 사람 이름 적어라. 그럼 이들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났던 사람들은요 다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다른 이들이 살아난 건 소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다른 것이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저 다시 소생한 육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그분은 신령한 몸을 입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우리 처음 갔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단순한 육의 몸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육의 몸은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하지만 신령한 몸은 자연 법칙에 구속되질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벗은 영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못 박힌 상처, 가슴에 찔린 창자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몸이 그 몸이야 라고. 그래서 신령한 몸이어서 자연의 법칙엔 구속되지 않았지만 육체를 벗은 그 영, 예수님은 육체를 벗은 영은 아니었다. 그 몸인데 신령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줬어요.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하면서 또 야, 음식도 잡수시네.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또 밥은 같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라는 걸 확신시켜줬어요. 우리 왜 있다가 흉 사라지면 내가 헛걸 봤나? 그런데 예수님 그 자신이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과는 전혀 똑같지 않았습니다. 신령했습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뭐, 그 당시 사람은 봤다 하면 되겠는데, 증명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그토록 선호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란 눈앞에서 실험이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서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 증명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쾌한 방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과학적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증명 방법이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조차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증명해요? 호적으로 증명하죠. 그게 뭔데? 법률적 증명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이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 실험, 동일한 결과 도출, 아,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냐면, 자, 내가 여기 초시계를 줄 테니까 온도를 재봐라!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초시계를 주면서 온도를 재보래요. 그런 느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다른 방법은 법률적 증명 방법이라는 겁니다. 법률적 증명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해낼 수 있다. 사실이라는 걸. 이건 현재 재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증명 방법인데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거에 기초하는 방법입니다. 봤어? 증거 있어? 봤지. 증거도 있고. 법률적 증명 방법. 이 방법으로 한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결정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장면이 동일 반복이 돼요? 안 되잖아요. 법률적 증명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출생도 증명해낼 수가 있다란 얘기죠. 법률적 증명 방법으로. 목격자가 있잖아요. 병원. 증거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 사진, 혹은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법적인 처리 방식으로 다루어 본다면 일단 뭐부터 이렇게 수집이 돼야 되냐. 확실한 아주 기초가 되는 사실부터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냐라는 겁니다. 부활은 뒤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냐 실제? 그래야 그런 존재가 뭐 죽었다 부활했다 뒷이야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 실제 존재했었다라는 확실한 사실부터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때 기독교인 외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이니까.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의 증언에서 예수의 실존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반 역사가들이 증언할 때 예수라는 인물은 실제했다. 그런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편협된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중요한 유대인 역사가였던 아실 겁니다.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AD 55년부터 활동했던 타키투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책을 통해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된 기초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1.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 2.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3. 그의 시신이 장사되었다는 것. 그런데 사흘 뒤에 텅 빈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 이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요거는 분명해요. 요거는. 자,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인 신약 성경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한 진실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것을 살짝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요, 1차 목격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한 진실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는 아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부활했다.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 신화처럼 취급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신화의 조건을 갖추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화가 되려면요, 여러 세대가 필요해요. 여러 세대가 그렇게 울궈내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좀 발전돼야 돼요. 다듬어지고. 그 신화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발전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한 세대가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딱 그 메시지가 아주 단기간에 딱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서 그거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한.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신화들을 살펴보면 그 어디서도 등장인물이 죽은 후 30년도 안 되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게 된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신화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삭제되어야 될 단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아까 많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본문에서 가장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장면이 있다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그런데 비어있다는 것만으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으로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빈무덤이라는 사실에다가 어떤 질문을 붙여야 되냐면, 그 무덤이 어떻게 해서 비어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비어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곧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되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이 2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신이 도난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사기다. 다만 아쉬운 건 도난되었다는 시신이 재발견된 적은 없다. 그런데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시신이 도난당했어. 그렇다 쳐요. 네? 그 시신 도난에는 어떤 그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뭐? 뭔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쳐도 시신이 도난되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실익도 없습니다. 도대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2000년간 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쇼크야, 쇼크. 죽은 척한 거야. 죽은 척한 거. 하지만 이 쇼크라는 주장에는 당시 십자가 사형 방법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쇼크가 가능할까?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법이 쇼크를 허락하지 않아요. 끝내지. 시신도난도 아니오 기절도 아니라면 무덤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두 글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도난 땡, 쇼크 땡, 기적 동그라미.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 기적, 여기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적 증명 방법이 아닌 법률적 증명 방법을 택해서 쭉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 법률적 증명 방법의 하이라이트는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입니다. 살인사건의 최고의 증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봤다예요. 내가 봤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에 기초한 법률적 방법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자, 누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봤냐? 1번, 막달라 마리아. 아까 살펴봤죠? 2번,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아까 무덤 찾아갔던 여인들이 가다가 또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거 보여줄게, 잘 봐. 짜잔, 빨리 숨어야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계속 있었어요. 계속. 누가 그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열한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상관없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실제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봤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앞에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건 직후입니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어이구야,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가게 되면 이제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많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목격자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간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일곱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도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는 사도행전이 이어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가게 되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가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법원장을 지냈던 다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달링이 아니고 다링. 이분은 이제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이 대법원장이었던 이분이 오랜 의심 끝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랜 의심 끝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파티가 열렸을 때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막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이제 저명한 인사니까 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활,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면 그는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한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역사적, 물적, 적극적, 소극적 증거, 즉 증거 효과를 가진 증거 자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톱워치를 줄 테니 네 체온을 재봐라.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은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네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넌 그거 쫓아올 수 없어. 이런 건 법률적 증명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쭉 목격자와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자 그럼 이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이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어떤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의롭다라는 확증이 되기 때문인데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었다. 왜 죽으셨냐?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 왜 살아나셨냐? 이제 우리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확신시켜 주려고 살아나신 겁니다. 일종의 도장 치려고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해주려고. 보세요. 여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라는 단어의 가장 쉬운 첫 번째 의미는 죄 없다예요. 야, 네가 그렇게 의로? 이 말은 야,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이 말이잖아요. 의롭다 하는 건 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이제 의로워, 너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곧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이걸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증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 죄 없다, 천국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걸 이렇게 보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롭다는 것은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영수증이 주어지죠. 예수님의 대속의 영수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값을 지불했죠. 야, 영수증 있어? 살아나셨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영수증 없던데? 야, 뭔 부활이냐? 이 말은 영수증 없잖아, 이 얘기예요. 부활이 대속의 영수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입증한 것이 부활입니다. 입증, 증명, 보증, 이런 건 주로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 빨리 돈 내세요. 아, 아까 냈다니까요. 영수증 내놔봐요. 아, 여기 있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내 죄가 다 처리되었는데 사단이 말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네 그거 그냥 네 그냥 착각하는 거야. 증거 있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부활 카드를 꺼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든 성인이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렇게 구원 의심이 올라올 때, 그때 대속을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를 잘 풀어주면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입증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의로운데 죽으신 겁니다. 왜?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그분의 삶 자체는 의로웠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의로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중의 전가라고도 말하는데, 나는 죄만 넘겨줬고 예수님은 의로움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갔으니까 대신 벌 받으셨죠? 의로움이 넘어왔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의로움까지 입은 거예요. 놀랍죠? 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까지 넘겨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의로움을 넘겨주셨는데, 그분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게 맞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나아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자,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죠.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정리하면 10절 중간은요. 그의 사르심은 점점점점점점 11절 끝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사는 그런 산자의 모습이 뭐냐? 신령한 모습이에요. 그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어라. 우린 이걸 믿는다. 그리고 나에겐 바로 이 최고의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나의 부활. 얼마 안 남았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부활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 부활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 부활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까? 사실 성경 시간표 상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사실 다 이루어지고 사실상의 연장전과 같은 시간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한 꼴이라도 넣으려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간표상으로는 오늘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오늘 들린다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장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곧 부활을 믿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당장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 일상에 충실한 삶,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다리는 그 삶들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라는 공과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